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될 때면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갈등을 겪곤 합니다. 저는 물론 이번 기회에 모든 시편을 한편 한편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시편 1편, 2편을 살펴봤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3편을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공부에 이어서 시편 3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시편 1, 2편은 전체 시편의 토대가 되는 두 주요 기둥으로 이 책의 서론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2편은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축복의 원천인 것도 배웠으며 또 그 믿음과 생활 방식 면에서 매우 상반되는 두 무리 사람들이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더불어 주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법도에 반하는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과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빚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감사함으로 섬길 동안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나라들은 그에게 대적합니다. 시편 1편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주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하고 그 2편이 메시아의 궁극적 승리를 다루었다면 이어서 나오는 3편은 한 아침 기도를 그리고 4편은 한 저녁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3편은 일반적으로 개인 탄원시로 불립니다. 어쩌면 서론격인 시편 1, 2편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비통한 시를 마주하게 되는 일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전혀 예상 밖에 직면하게 되는 매일 고난과 시련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 2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따르면서 승리하시는 메시아를 믿고 신뢰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 뒤에는 그 삶에 따르는 어떤 영광스러운 간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시편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3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탄원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3편이 절절한 탄원이 담긴 기도임은 한눈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1, 2절에서 비통한 외침을 들을 수 있고 3, 4절을 통해서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5, 6절에서는 그가 용기를 되찾고 믿음으로 굳게 서며 7, 8절에서는 그 온전한 건지심을 향한 청원으로 시를 맺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는 세상에서의 신자들의 삶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살지만 그러한 순종과 믿음이 그들을 삶의 시련과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 해설가들이 이 3편을 아침 기도로 간주하는 것을 보아도 이 시편의 무게와 그가 아침에 눈뜸과 동시에 느꼈을 다윗의 개인적인 고뇌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깨어나 드린 첫째 기도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찬받았던 그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탄원 기도로 눈을 뜹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와 유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 중에도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처음 등장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시, 히브리어로는 미즈모라는 이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류폴드는 자신의 시편 해설집에서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인 자마는 곡조보다는 현악기를 손가락으로 뜯는 주법을 근간으로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즈모어는 현대식어로는 시에 가까운 것으로 곡조에 붙여질 노랫말 혹은 가사로 지은 것입니다. 이 미즈모어를 멜로디 즉 곡조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편들은 곡조가 아니라 곡조나 반주에 맞추어 가사처럼 부를 수 있는 시들입니다. 이 용어는 시편의 제목들에서 총 57번 관찰됩니다. 그 다음 용어는 8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기서 마지막에 셀라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시편에서 등장한 것인데 이는 포르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하는 현대학자들 모두는 이 용어가 무엇보다 실질적 악상 기호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많은 논쟁과 의견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에 쓰인 셀라는 시편을 들을 청중들이 셀라 이후 나올 다음 내용들을 듣기 전에 셀라 바로 앞부분 혹은 그 이전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잠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이 시를 노래하거나 낭독하는 사람들에게 잠깐 멈추거나 쉴 것을 요구하는 표시로 삽입된 용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음악 용어는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고 그중 어떤 하나만 확실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 셀라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케스트라나 음악 반주를 이 지점에서 보다 더 크고 세게 연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는 일종의 간주 부분 혹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3편의 저자를 알아보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이 시편 책의 소제목들을 놓고 그 역사적 정확도 및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증명할 어떤 증거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전체가 진리인 성경이 그 제목을 그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시편 제목의 내용이 오늘 본문처럼 그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반영한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1권의 모든 시편들은 단지 두 편을 제외하면 그 제목에서부터 저자를 다윗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두 편들은 시편과 33편인데 사실 시편은 그 저자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 9편과 짝을 맞추어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때 자연스러운 시 형식으로 지어졌고 22절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33편은 불완전한 알파벳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윗이 그 저자로 간주되는 시편 제1권에 속하는 전체 37편의 시편 중 32편에서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나 그 유사어가 쓰인 것을 볼 때 이 1권에서 그의 실제 개인적 삶이 얼마나 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오늘 본문인 시편 3편 기도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중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다윗의 적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시편 3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이 그의 적들이 많고 천만인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를 사무엘하 15장 13절도 뒷받침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도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또 다윗을 향한 그 적들의 태도가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는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8절의 내용과 비교하면 더욱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앉아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듯이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친아들을 반역으로 도피하게 된 이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거론되는 일은 다윗에게 참으로 뼈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사랑했었지만 현재 자신을 반역한 아들에게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시므이가 그런 그를 조용하기를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사울 왕의 가족들의 멸절에 대한 주님의 복수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다윗은 다치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었지만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희망이 되셨고 그 힘이 되셨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도대체 그가 어디에 기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적들은 그렇게 다윗에게 소중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그의 상처에 더더욱 아프고 쓰라린 생채기를 냈습니다. 이에 다윗의 곁에 있던 장수 중 한 사람이었던 아비새마저 화가 나서 다윗 왕에게 9절 후반부로 아뢰었습니다.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어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그에 대한 다윗 왕의 대답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실로 참담했는데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당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피길에 오르자 대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를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와 그 궤를 자신의 도피길에 동행시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다윗은 비록 도피길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여기까지에서 보듯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 중에서도 최악의 사건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그는 고난과 역경 및 갈등과 분쟁 등에 충분히 익숙하긴 했었습니다. 그의 개인 가족사만 들여다봐도 그의 장남이었던 암눈이 이복누인 다말에게 입에 담기에도 힘든 죄를 범했었습니다. 이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일에 대한 복수로 암눈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전에도 이미 그러한 수치스러운 다윗 왕가의 가족사가 온 세상 앞에 다 드러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압살롬의 반역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해 압살롬은 일어났고 그는 백주 대낮에 장막을 치고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왕국 전체에 알렸습니다. 그는 진정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천하에 둘도 없을 법한 그런 죄인이자 불효자인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 듣고 그때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그의 것과 바꾸고 싶어 했을 정도로 여전히 그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사건이 시편의 제1권에서 다윗의 삶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소개된 것일까요? 제 간단한 대답은 다윗을 대적한 이 반역 시도가 다윗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1권은 다윗의 삶 중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와 그의 후손들을 향해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를 이 비극적 사건을 겪는 동안 기도했습니다. 또 다윗 왕과의 혈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다윗 자신에게 직접 주셨던 주님의 약속도 상기시켜 드리려 했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거처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도 아뢰었습니다. 그를 구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다른 사람들 또한 건지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편을 통해 다윗의 내적 고뇌를 잘 들여다볼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 등장인물이나 배경들에 대한 너무 직접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들, 즉 그 저자의 개인적 상황들이 너무 낱낱이 드러나서 시를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그 일을 관련짓는 데 장애물이 될지 모를 요소들은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 누구나 이 시편들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경험과 연관 지을 수 있고 따라서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적용이 쉬운 중요한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시편들을 단순히 어떤 개인 특정 개인들의 기도문 정도만으로 좁게 이해하지 말고 우리 삶의 그 교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인물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계획 아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던 것이 시편에서 그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25절을 통해서도 확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시편 2편에서 그 말을 인용했는데 이를 다윗의 입이라고 말함으로써 비록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시편 2편의 저자를 표기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베드로는 그 2편도 다윗의 시라고 한 것입니다. 즉 다윗의 시는 오직 개인적인 발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언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기자가 메시아이신 왕에 관해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음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로버슨이 메시아이신 왕에 관한 말씀이라면 메시아의 왕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에 관한 진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직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벌써 다윗이 겪었던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놀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가 살던 시대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자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좋은 점도 그를 고난에서 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윗의 삶과 기도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아멘. 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다윗의 뚜렷한 역할은 그가 시편의 중심 인물이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시편 제1권은 다윗이라는 주님의 한 종이 살면서 직면했던 여러 상황과 그의 고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이 시편 한편 한편이 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칭 나로 시작되는 시편들이 한 개인에게 갖는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시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종과 메시아이신 왕 그리고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3편은 이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시편 3편 전체를 아울러서 다윗은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이전까지 자신에게 속했던 백성들을 이끌고서 아버지인 자신을 대적해 반란을 일으키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무엇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술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고난이 자신의 개인적 문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깊은 염려로 이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왕이 가는 길을 그의 백성들 또한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사실 시편은 메시아를 그 중심에 놓고 연구할 때 비로소 이를 이해하는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다윗의 예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인 공경과 난관을 마주하게 될 경우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법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다윗의 기도의 결론처럼 오늘날 신자들 또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주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안녕에 초점을 맞춰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사적인 문제 해결 혹은 아주 개인적인 죄의 용서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조차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축복이 닿기를 구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윗이 적들과 끊임없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의롭고 평화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언젠가는 언약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끝내는 이 모든 싸움에서 그의 적들을 다 물리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에서 의롭고 자비하며 평화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다윗의 역할은 시편 3편을 더 자세히 볼수록 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갈등과 싸움은 7절이 밝히고 있듯이 근본적으로는 불경건한 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빛과 어둠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편 3편을 살펴보다 보면 이는 우리에게 복음서들 속에 예수님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은 캄캄한 밤 기드론 시내를 건너 몇 명의 충성된 자들과 함께 격렬히 몰아치는 반역하는 아들을 피해서 얼마간 피신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이 점에서도 다윗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들이 그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후에 그를 따르는 미약한 무리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설 시간을 통해 배웠던 시편 1, 2편의 핵심 주제는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에 잘 융합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신자들은 불경건한 자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3편의 1,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일어나 나를 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아름답게 여기고 또 그것을 이상으로 삼을지라도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은 절대 피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는 신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또한 낙심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리가 보내신 메시아를 위해서 싸움과 여러 갈등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현세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은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욥이 이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를 믿었지만 고통받았습니다. 어쩌면 신자들이 겪는 고통이 끝도 없이 계속 커질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 현 시점에서 느끼기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이 현세의 삶에서는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그를 대적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그 숫자가 심지어 계속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따랐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의 주된 그의 적들이 갑자기 무수히 많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많음과 관련의 단어가 1절과 2절에 걸쳐 세 번 언급되었고 많은지요, 많다, 많으니 먼저 1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와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해당하는 그 세 단어들 모두가 히브리어 본문에서 그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윗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에게 문제를 가졌던 자들을 그의 대적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윗을 좁은 궁지로 몰아넣음으로써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사람들, 그의 적들 혹은 그의 적군으로 이해할 수 있는, 즉 이 1절에서 다윗을 대적해 일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명하게 다윗을 대적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의 친아들과 그 얼마 전까지도 자신을 따랐던 백성들이 그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인가 봅니다. 슬픔은 수많은 아픔을 동반하기에 그 적들이 또 다윗의 가장 깊은 곳, 그 영혼까지 찌르려 했다고 3절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불경건한 자들과의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을 겪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군대로부터 도망치는 중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반역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났을 때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압살롬 진영의 치명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이상적인 아들도 아니었고 성품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여전히 그런 그를 믿고 아꼈었는데 그 결과는 그 아들로부터의 배신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말로 못할 뼈저린 아픔이었겠습니까? 더불어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이전에는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전까지는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겼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최측근이라 할 그의 모사조차도 압살롬의 음모에 가담했었습니다. 그때의 전령이 다윗에게로 와서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로 알립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점은 다윗이 그 반역에 맞서 싸우려고는 계획조차도 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사실 수많은 전장에서의 경험으로 다져진 용맹하고 충성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의문하게 됐습니다. 그가 왜 그러한 자들을 갖추고서도 그 반란군과 맞서 싸우는 대신에 도망하는 길을 택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도망하는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을 보호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전히 다윗을 따랐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어떤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바로 극심한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이 2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이 의미를 볼 수 있으셨습니까? 다윗은 그 이전에도 이미 충분히 괴롭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를 따랐던 셀 수도 없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이 그를 대적할 동안 다윗을 향한 자신들의 절개를 굽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다윗의 심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을 더욱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날이 있었으니 그것은 검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신다는 말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적들이 그에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많은 적들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윗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본문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고통을 불러왔다고 그에게 공격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 고통도 참기 힘들고 또 감정적, 정신적 고통 또한 결코 몸이 아픈 것보다 그 고통이 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영적 고통은 실로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다윗의 당시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확신하건대 다윗은 아버지와 국민들을 대적해 자신의 아들이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그를 막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도 통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후회와 한탄이 그 마음을 삼키고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정죄하고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반란의 종국 또한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불러올 그 최종적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아들과 그의 반역 및 자신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쏟아내는 비난과 정죄의 말들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난들보다 훨씬 더 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고통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과 신앙을 표적으로 삼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의 신앙을 표적 삼아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정말로 비수를 꽂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그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영적 여행을 이어오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그러한 신앙을 표적으로 삼아 그를 정죄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신자들은 갈등이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 다가가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문제를 마주할 때 그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지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어떤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거나 또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아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 4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이들이 힘들고 아픈 순간을 맞이할 때 자신들의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깊은 상처와 아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옵니다.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으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 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할 동안 다윗 그 스스로는 주님께 필사적으로 미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만은 절 아시지요? 그리고 절 도와주실 거죠?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주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영적으로 공격할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할 동안 다윗은 이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인 여호와 주님, 바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도 고백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소유라 간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드시니가 하나님이라고도 했습니다. 즉 다윗 왕에게 있던 어떤 위험도 모두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낙망하게 되면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드시고 그 모든 낙망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여러 긴박한 순간마다 그를 향해 울부짖었었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들은 성산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를 그의 거처로 정하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기뻐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본문 4절을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적고 있을지라도 한국어 성경이 이를 그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번역한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신자들이 겪는 문제와 갈등이 우리의 내적 평안까지 앗아가지는 못한다는 진실입니다. 본문 5-6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고 또 깨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 이를 통해서 자신이 독자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메시지로 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이 일생일대의 중대한 시점에 내가 나를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 엄청난 위험 한가운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고난 잠까지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또 높이신다고 말입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도 관찰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가 같은 말이 나를 붙드심이로라는 이 본문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실로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용기로 재충전되었고 그는 6절로 무수한 적들조차도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의 믿음을 담대히 밝힙니다. 그의 평안은 자신에게 있는 힘이나 계획 혹은 세상 어딘가로부터 오는 지원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에서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자들은 갈등을 겪으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말씀하는데 이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그런데 7절의 경우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바로 일어나소서와 나를 구원하소서 이 두 부분 때문인데 존댓말이 따로 없는 영어 성경에서 이 두 부분이 arise와 save me의 명령형 문장으로 쓰인 관계로 보다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기도의 의도 어조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회복했을지라도 단숨에 그가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적의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고난과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되지만 그 고난이 장기화되고 또 너무 견디기 힘들 경우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이나 해결책도 발견할 수 없게 되곤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을 알고 확신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help, 즉 명령이 아닌 너무나 간절한 진심을 담아서 제발, 제발 꼭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그가 개입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나의 엘로힘이라고 언약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일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현재 시험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다윗의 적들을 부수시고 망하게 하시면 무찌르셨습니다. 어제 저는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운전자가 그녀의 차를 뒤에서 쳤고 그 결과 그는 거의 75%에 달하는 몸의 부분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고 때문에 수많은 수술들을 반복해서 받아야 했었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너무나 괴로웠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아, 너의 그렇게 아픔과 힘듦을 불평하는 대신에 그래도 이 순간에도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생각하기를 나의 거의 모든 몸이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발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은 손도 있어서 세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작은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저 또한 저에게 있는 수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셀 수 없이 주어진 그 축복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는 허리가 많이 아팠었는데 그것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이제 저는 허리를 구부려 옷을 쉽게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 모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도 여러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고난에서도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들을 그 불경건한 자들을 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결론 지으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말은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큰 감동을 줍니다. 도움은 또 다윗은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말은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고 이 도움은 결국 단순한 어떤 해결책이나 현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의롭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그를 완벽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기도가 그저 개인적인 구원과 유익만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최종적으로 기도를 냈습니다. 당시 다윗 진영의 백성들은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해서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텐데 왜냐하면 다윗 왕은 자신의 편에 선 자들에게 반군에 맞서 싸우되 그 반역의 주동자인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썼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 왕의 장수들 중 하나인 요압 장군이 왕의 이 명을 끝내는 것으로 압살롬을 죽게 했지만 그 전까지 내내 다른 백성들은 그것을 받들고 따랐습니다. 즉 한편으로 그들은 압살롬과 그가 이끄는 반란군을 대항해 싸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목숨만큼은 구해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한 것조차도 너무 이기적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부성애를 어쩔 수 없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져야 할 신실하고 엄중한 책임을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이나 소망을 넘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간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내리기를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부성애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기도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구원이나 자신의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모든 백성,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해 그 모든 백성을 품는 그것을 아우르는 그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친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내적 또 외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주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싸는 방패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그와 그의 왕조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한가운데에 있는 거처에 계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영광과 높은 세우심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밝히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의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해 몰려오는 가운데에도 평안히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구원이 그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 신자들도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 기도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유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 개인의 어떤 유익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익을 목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 근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간심하는 이기적인 소망을 열거하는 일로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본을 온전히 따를 때 주님의 축복이 또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그 교훈 삼아서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사사로움 그 마음 그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해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로움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침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 또한 그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의 고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환난과 고난을 마주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